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3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은 청년 다울 때 청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애늙으니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청년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는데 청년은 청년 다울 때 청년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뭐 열정, 패기, 또 어떤 야성, 뭐 이런 것들이 꿈틀대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죽어가고 있는 청년의 기상을 다시 살려서 청년으로서의 이 야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패기 충만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청년의 기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단세 마디 하십니다. 단세 마디. 울지 마라. 청년아 부르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단세 마디 하십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이야기 하지 않고요.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요세 마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영적 교훈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년의 기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울지 말라였습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 앞에서 마주쳐서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을 만나게 되죠. 그 행렬이 보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보셨겠지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누구의 장례인가를 관심 있게 보셨겠지요. 보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힘든 분들이잖아요. 마음의 힘겨운 경험을 가진 분들이에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의 외아들이 죽은 거였죠. 남편이 죽고 홀로 근근히 삭바느질하며 남의 일 하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진 풍파와 같은 인생, 험난한 인생,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온 유일한 희망은 그래도 아들 잘 되는 것 보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뭐할수 있는 일은 고작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고 마는 거지요. 그녀의 즐거움, 그녀의 희망 사라져가는 거지요.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다 사라져가는 거지요. 또 그토록 기대했던 아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한참 꽃 피우려고 했던 젊은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슬픔의 이야기, 그런 절망의 이야기, 그런 아픔의 이야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참혹한 장례 행렬을 당당히 막아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고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울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Don't cry. 울지 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치 아들을 잃은 여인처럼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울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강제 퇴사가 되어서 오갈 데 없어서 폭폭해서 울고, 밤잠 제대로 못 자며 열심히 노력하며 시험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속상해서 울고, 심각한 취업난에 빠져서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도는 해보지만 언제나 결과는 절망이어서 숨죽여 울고,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것이 늙은 부모에게 죄송하고 괜히 서러워서 울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위축된 마음 답답하여 누가 볼까 몰래 울고, 더더욱 서글픈 것은 이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외로워서 울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울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이유로 지금 울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 인생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너무 외롭고 되는 일도 다 안 되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 새벽기도 마치고 한 분 교인이,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아, 예, 오시죠. 아들이 잘 되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원하지만 좀처럼 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로가 쉽게 열리지 않고 계속 시도는 하지만 계속 결과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이 다 위축되고 자신감도 사라져서 이제는 본인 방 안에 있어서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은 정말 답답한 거죠.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알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Don't cry,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젠 울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 장난감이 부셔뜨려졌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아빠가 다가서서 그럽니다. 울지 마. 더 좋은 거 사줄게. 울지 마. 더 좋은 거 사줄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다 봐서 안다. 너의 아픔이, 너의 슬픔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 울지 마라. Don't cry. 울지 마라. 1939년 발표된 김영춘 가수가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가사를 잠깐 보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널 비웃어도 나만은 알고 있다. 내 마음, 내 참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잖아요. 오빠만 있어도 그 마음 안다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울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누군가 그 아픔을 알아준다면,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나는 너무도 힘든데, 나는 너무도 힘든데 아무도 내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우린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Don't cry.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의 아픔을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슬픈 마음을 깊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프지만, 나는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울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울고 싶으십니까? 폭폭해서 울고 싶고, 답답해서 울고 싶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싶고, 자식 때문에 울고 싶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울고 싶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 번째, 청년의 기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요? 청년아, 불러주셔요. 청년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사각 속의 관 속, 사각의 관 속에 갇혀 누워있는 시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청년아, 불러주시는 거죠. 14절 전반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실 때 청년아 부르십니다. 지금 청년이 어디 있어요? 사각의 나무관 속에 누워 있어요. 그곳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답답하죠. 숨이 막히죠. 깜깜하죠. 무섭죠. 두렵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좁고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더구나 그의 죽음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 시신은 청년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이미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시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시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를 향해서 청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청년 다음은 뭘까요? 청년의 청년 다음은 마치 연어가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상류로 힘차게 올라가듯이 팔딱팔딱 힘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혹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혹 여러 번 넘어졌을지라도, 혹 되는 일이 안 되더라도 단지 그것은 실수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며 그 젊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가능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자신을 사각의 관 속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그렇지 그럼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본래부터 안 되는 사람이야, 취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사람이야, 자꾸 관 속에 집어넣는 일만 하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청년이란 청춘이라 하기엔 너무 때타버렸고 어른이라 하기엔 한참 덜 익은 지금 패기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시기에는 자들이다. 이것이 청년이다 이게요. 아직은 어설퍼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어설퍼요. 덜 익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열정과 패기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진정 청년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혹 사각의 관 속에 갇혀서 그저 현실을 원망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혹 죽음과 같이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할 줄 모르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청년의 열정, 그 청년의 패기가 부족하단 말이죠. 분명히 안 될 줄 알지만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청년의 야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젊음을 무기삼아 다시 도전하는 청년의 기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미 실패를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미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또 도전해도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 현실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자학하고 그래서 자꾸 자신을 사각의 관 속에 집어넣는 일만 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내 모습은 이 모습이구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죽어 관 속에 누워있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Young man, 청년아, 부르시는 거예요. 청년아, 이젠 생명도 소망도 전혀 없는 완전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청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청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부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름이 지쳐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자신을 사각의 관 속에 집어넣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아,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존재이다.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부름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계속된 실패로 인해 실패의식에 살아가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소위 금수저, 흙수저를 말하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저 흙수저일 뿐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린 스스로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그저 관 속에 집어넣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잊혀진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oung man, 청년아, 청년아. 이 주님의 음성이 단지 지금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단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 어느 경우에 이 용어를 씁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비록 나는 늙었지만, 그렇지만 이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그를 향해 말하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는 나는 많이 늙었어, 전과 같지 않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에이 내가 다 늙었는데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계속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꼼짝할 수 없도록 그 관 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 하나 없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100세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또 한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 갈렙은 청년 못지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85세였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몸도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청년 못지않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청년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이 모습이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청년의 모습이죠.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비록 늙었어도, 비록 힘이 사라졌어도 다시 청년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 그리고 야성으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가는 것, 그것이 청년다움이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전혀 청년답지 못한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청년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청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의 기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에게이로. 제 SNS의 아이디가 에게이로인데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되자, 언제나 어디 가서나 살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에게이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그에게 에게이로, 에게이로, 생명의 기운을 왕창 담아서 그를 향해서 에게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청년이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게이로. 여러분들의 삶에 에게이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게이로는 삶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육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게이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외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황당한 상황에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무기력하게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새롭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놓치는 순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지만 내게 건강도 있고 내게 물질도 있고 내게 시간도 있지만 내가 사명을 놓아버렸다면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에게이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에게이로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가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외치는 거지요. Young man, get up!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된 청년을 향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 그 청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저 사각의 관 속에 갇혀서 답답하고 숨죽여 지내야만 되는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주님이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한번 깨어나며 사명을 향하여 나가지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멎어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힘있게 박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이 식어지고 내 가슴의 혈관이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워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조차 없이 그저 심장이 멈춰져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들려져서 에게이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서 다시 뜨거운 피가 여러분들의 혈관을 타고 흘러가고 다시 멎었던 심장이 힘있게 박동을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앉아서 사람들과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얘기하지요. 뭐지요?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한 불쌍한 과부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었고 동시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여 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있는 젊음의 패기와 영성을 죽이고 야성이 가득해야 할 청년들의 길을 자꾸만 꺾고 있고 옴짝달짝도 못하게 절망의 관 속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유혹하여 그들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도 상실한 채 완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Young man, get up. Don't cry.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완전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해 완전 주저앉은 사람보다 꿈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기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Don't cry, young man, get up.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울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위로와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계속된 실패로 위축되고 청년의 열정과 패기를 상실한 채 그저 사각의 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패로 말미암은 눈물, 패배로 말미암은 눈물, 상실과 상처로 말미암은 눈물, 좌절과 절망으로 말미암은 눈물,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은 눈물,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으로 말미암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파라옵기는 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이때에 우리도 이젠 움츠린 어깨를 쫙 펴고 젊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청년이었지만 청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청년의 열정과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나이가 들어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른들도 다시 청년의 기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따사로운 봄 햇살과 같이 우리의 어둡고 차가운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밝히시며 울음 대신 웃음을 죽음 대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